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중국의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13일 베이징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한 연설에서 우리의 공통점을 찾고 경제 무역 관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여론은 각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중국으로부터의 더 많은 탈피를 요구하는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디리스킹, 위험 방지가 적당한 수준보다 훨씬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중국에 대한 나의 질문은 어떻게 해야 양국 간 상호 의존 관계에서 갈등을 덜 일으키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국은 경제적 유대를 통해 어느 때보다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렐 대표는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이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함께 12차 EU 중국 고위급 전략대화를 공동 주재하고 시장의 접근성과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과 우크라이나, 타이완 문제, 기후위기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중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한 명이 13일 괴한의 공격을 받았다고 이스라엘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날 베이징에서 공격을 받은 직원은 병원에 입원했고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 대사관 내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며 이스라엘 관리들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자국을 기습 공격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중립의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라피 하파즈 중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가 자위진 중국 중동 특사에게 중국이 하마스 행위를 명확히 비난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실망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스라엘 외교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중국은 민간인의 위해를 가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동들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이 일주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하마스 측은 13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포격으로 인질 13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 군사조직인 알카삼 여단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대규모 포격을 가한 결과 북가자주에서 6명, 가자주에서 7명, 기타주에서 3명의 인질들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망한 인질들 가운데는 이스라엘인 외에 외국인도 포함돼 있다고 하마스 측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 관리들은 이날 가자지구의 주민들에게 집을 떠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군의 대피 명령은 공포를 조장하고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과 파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거짓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하마스의 중추가 위치한 가자시티 시민들에게 24시간 내로 남쪽으로 피신할 것을 통보했었습니다. 가자시티가 위치한 가자지구는 북부 인구는 약 100만 명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하원 의장 후보로 선출된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대표가 12일 후보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스컬리스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하원 의장 후보 지명자인 내 이름을 철회한다는 것을 동료들에게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스컬리스 대표는 이어 당내 강경파들을 겨냥한 듯 아직도 자신들만의 의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컬리스 대표는 지난 11일 공화당 내 하원의장 후보 선출 투표에서 백열 3표를 얻어 99표에 그친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을 누르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본회의를 열고 새 하원의장 선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조던 후보를 지지했던 일부 의원들이 스컬리스 대표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투표를 연기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어제 회의에서 스컬리스 대표를 대체할 후보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13일 오전 회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토요일 새벽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심현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 중동발 위기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Quite frankly, anywhere else in the world, we're a big enough, strong enough nation, and we've got global responsibilities to look after our national security.
북한 정권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처럼 한국을 겨냥해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즉각 전면적인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 내 많은 북한 주민이 북한에 송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사실상 북송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의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동발 위기가 한반도 등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이 카타르로 이체됐을 뿐 여전히 철저한 감독 아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 조정관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12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충분히 크고 강한 나라라며 모든 곳에서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을 돌볼 글로벌 책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Quite frankly, anywhere else in the world, we're a big enough, strong enough nation, and we've got global responsibilities to look after our national security.
이어 우리는 여전히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싸움을 지원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선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영내 전체의 안정과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여전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하마스가 이번 이스라엘 공격에서 북한 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로켓포 관련 보도의 진위는 확인할 수 없다며 추가 정보가 있으면 추후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8일 BOA에 하마스가 북한 무기를 보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DIA 정보 분석관 출신으로 북한의 무기 커넥션을 추적해온 백톨 교수는 특히 2009년 이후 최근까지 중동 지역에서 발견되거나 중간에 차단된 북한 무기를 일일이 열거하며 우리는 북한이 하마스에 제공한 여러 종류의 무기를 확인했고 적어도 일부는 하마스에 의해 사용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소셜미디어에는 하마스 무장 세력이 북한죄로 추정되는 무기를 사용하는 듯한 장면이 담긴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최근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 60억 달러가 아직 카타르 은행에 예치된 상태이며 모든 돈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still sitting in the Qatari bank. All of it. Every
12일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이 이날 오전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란이 더 이상 해당 자금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미국과 카타르가 해당 자금을 사실상 재동결하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여전히 이란이 이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자국에 수감돼 있던 미국인 5명을 석방하는 것을 대가로 한국에 동결돼 있던 자금 약 60억 달러를 돌려받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금은 카타르의 이란 소유 은행 계좌로 이체됐는데 일각에선 60억 달러가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하마스로 유입됐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앞서 마샤 블랙번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에게 서한을 보내 해당 자금을 다시 동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60억 달러의 동결 해제 조치에 대해 전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 결정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기술적인 이유로 자금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했던 한국에서 접근이 더 용이한 카타르로 자금을 옮겼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We've done nothing different. It is the same process. All we've done is move that funds from South Korea where for some technical reasons it wasn't accessible.
이어 이란이 해당 자금에 전혀 접근하지 못했고 접근했더라도 그 돈은 정권으로 가지 않는다며 이 자금은 식품과 약품, 의료품을 구매하도록 승인된 업체에 갈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처럼 한국을 겨냥해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즉각 전면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하마스식 기습 공격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하마스식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 개전 초반 많은 피해 발생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브루스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첫날 5천여 발에 달하는 미사일을 기습 발사해 방공망을 무력화시켰다며 북한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포와 더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reported to have about 7,000 artillery pieces.
북한은 전방 지역에 한국을 향해 포탄이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약 7,000문 이상의 장사정포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반적으로 이 포들은 분당 최소 3발에서 4발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1분 안에 15,000에서 2만 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대치로 가정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포탄의 여유만 있다면 개전 초반 2, 30분 안에 수십만 발의 포탄을 한국 수도권에 쏟아부을 수 있으며 이는 엄청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 담당 국장도 북한이 위협적 수사로 자주 언급했던 서울 불바다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개전 초반 포화력을 집중한다면 수도 서울을 겨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e launching the missiles, yes, North Korea could do that and they could probably.
고스 국장은 북한은 재래식 전력에서 전쟁을 치를 만한 충분한 자원과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미사일과 포병 전력 측면에서는 한국에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앞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지난 7일 이스라엘에 기습적으로 5천여 발의 로켓포를 쏟아부으면서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을 무력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개전 초기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로 북한이 하마스식으로 대규모 미사일 선제 공격을 감행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re is no missile defense system anywhere in the world that can defend against that many missiles launched.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단시간에 그렇게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이언돔 방어체계도 한 개 포대에 40개 정도의 요격기가 배치돼 있어 제한적 미사일 공격 방어에는 매우 적합하지만 수천 발 이상의 대규모 공격에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서는 개전 초기 피해를 최소화한 뒤 전열을 정비해 적 포격의 원점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사령부 작전참모를 지낸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이 보유한 군사적 역량과 규모는 이스라엘 하마스에 비교해 월등하다면서 북한이 하마스식 기습 공격을 벌이면 이는 단순한 국지전이 아닌 전면전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 계획이 즉시 가동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f they launch that many missiles in that short of time, it will trigger the execution of.
북한이 대규모 포사격을 실시하면 최전방 지역에서 탐지된 북한의 모든 발사 체계를 즉각 원점 타격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방어 계획이 발동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의 장사정포 요격을 위한 패트리엇과 천공, 천마 미사일 등 다양한 방공망 무기들을 통해 1차 대응을 하고 대규모 2차 응징 포격으로 북한에 상응하는 피해를 입히는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군 사령부는 한국 방어를 위한 세부 방어 계획을 실행해 북한 인민군을 파괴하고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켄고스 국장도 한국이 북한의 선제 공격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지상 반격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K9과 K55 자주포 등 다양한 포병 전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ou have more than enough capability to hit back and hit back hard.
고스 국장은 한국 합참이 2010년 이후 전방 부대에 포격을 가하면 최소 3배에서 5배의 포격으로 반격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반 북한의 대규모 포격만 잘 방어할 수 있다면 북한 장사정포보다 훨씬 정교한 초정밀 타격을 할 수 있고 월등한 로켓수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이 단기간에 전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하마스처럼 기습적으로 수천 발의 로켓포를 발사한 뒤 패러글라이딩과 오토바이 부대를 활용해 게릴라전을 펼치고 민간인을 납치해 인질극을 벌일 가능성도 충분하다면서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if you think about it, North Korea sent 5 drones into South Korea in December.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북한의 드론 및 낙하산 부대 등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대공 및 대전차 무기, 특수부대 등이 매우 정밀하게 조직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비행했음에도 한국 군 당국이 제대로 요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공 방어력에 다소 의문이 생겼다면서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공 방어 역량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대공 방어 역량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 대신 후방 지역으로 침투해 산업 및 군사 목표를 겨냥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은 과거 196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도 이 같은 침투 및 게릴라 작전을 감행한 수많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북한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처한 군사적 정치 상황과 배경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이 같은 기습 공격에 섣불리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 애를 쓰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핵공격 외에 북한이 재래식 공격으로 미국 연합방위체계를 무너뜨리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should be foolish enough to start it. You will suffer much more damage than we will, even if it's a surprise attack.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가장 큰 목표는 정권 보장과 김씨 가문의 영속적 통치라면서 1인 통치체제인 북한과 무장정파가 주축인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셈법은 다르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에 대해 행동에 나선다면 미국과 한국에 의해 정권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교훈 삼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learning lessons from the situation. You know, they are learning to see how they respond.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도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응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과 한미연합사령부도 이번 사태를 통해 북한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임 한국 국방부 장관이 하마스 기습 공격과 같은 사태가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매우 현명하고 신중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언제든지 다시 동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 의지를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2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내가 이스라엘에 전하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만 미국이 존재하는 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언제나 이스라엘 편에 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essage that I bring to Israel is this. You may be strong enough on your own to defend yourself. But as long as America
이어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위기가 시작된 순간부터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달한 메시지라며 나와 정부 동료들이 매일, 심지어 매시간 이스라엘 측에 전달한 메시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탄약과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공망을 보충하기 위한 요격 미사일, 그리고 다른 군사물자를 공급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며 미국의 무기 지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지원의 첫 번째 선적이 이미 이스라엘에 도착했고 더 많은 물자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delivering on our word. Supplying ammunition, interceptors, to replenish Israel's Iron Dome, alongside other.
또한 이스라엘의 국방 관련 필요가 진화함에 따라 우리는 의회와 협력해 이런 요구가 충족되도록 할 것이라며 미 의회에서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 항공모함 강습단이 지중해로 이동 중이란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번 상황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기회로 삼지 말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국방부가 USS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강습단을 지중해로 이동시키고 전투기 전력을 강화했다며 필요에 따라 추가 자산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같은 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전쟁을 확대하려는 다른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분명한 억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항공모함을 이동시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블링컨 장관은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을 다시 동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카타르로 보내진 자금 중 이란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하거나 접근한 자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해당 계좌에 있는 자금은 미 재무부의 감독을 받으며 식량과 의료품, 의료 장비와 같은 인도주의적 물품에만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당 자금은 이란의 손에 절대 닿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 자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우리에겐 이를 동결할 권리도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월리 아데에모 재무부 부장관이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란이 더 이상 해당 자금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는 미국과 카타르가 해당 자금을 사실상 재동결하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자국에 수감돼 있던 미국인 5명을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에 동결돼 있던 자금 약 60억 달러를 돌려받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금은 카타르의 이란 소유 은행 계좌로 이체됐는데 일각에선 60억 달러가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하마스로 유입됐을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을 떠나 요르단으로 향했습니다. 국무부는 당초 발표했던 2개국, 즉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더해 블링컨 장관이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성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세 나라 북핵수석 대표들이 오는 16일과 1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미한과 한일, 미한일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3국 수석 대표들이 북러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무력 강화 정책 헌법 명기 등으로 더욱 엄중해진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3국 간의 공조 방안을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3국 수석 대표 대면 협의는 지난 7월에 이어 3개월 만이고 일본 수석 대표가 지난 8월 나마즈 국장으로 교체된 이후 첫 만남입니다. 중국 내 탈북민들이 대규모 강제 복송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동북 삼성에서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 송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당국의 관련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중국 내 북한 주민들이 다수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삼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그중 탈북민, 환자, 범죄자 등 누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구 대변인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국 측에 엄중히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 측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강제 송환 금지라는 국제 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는 앞서 11일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 명이 지난 9일 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주장에 대해 그동안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혀왔는데 이번에 비록 탈북민이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수 북한 주민이 북송됐다는 사실은 확인한 겁니다. 구 대변인은 현재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 규모에 대해선 정확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정의연대 탈북민 강제 북송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책임을 지는 태도로 적절하게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중국에는 소위 탈북자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제적 원인으로 중국에 온 불법 입국 조선인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를 결합한 원칙을 견제하며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재호 중국 주재 한국 대사는 13일 베이징 주중 대사관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했을 당시 탈북민 강제 북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을 전했습니다. 정 대사는 한 총리의 발언에 대해 시 주석이 탈북민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사는 또 탈북민 강제 북송 사실관계와 관련해 여러 통로를 통해 문의했지만 중국이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 측으로부터 사전 통보나 사후 설명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한중관계가 좋을 때도 중국은 자국 내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지금은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중관계도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북한 입장에 서 있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체류 북한 사람들에 대한 중국 입장은 항상 정해져 있었던 거고 아마도 전통적인 이제 북중 관계에 기인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더더욱이나 북한 쪽으로 많이 기울 수밖에 없겠죠.
중국은 1982년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88년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강제 송환 금지에 관한 국제 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국은 또 북한과는 탈북민 송환에 관한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과거 작은 규모의 탈북민 강제 송환 주장이 제기됐을 때 중국은 사실 확인을 거부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지금은 거론되는 탈북민 수가 훨씬 크다며 국제사회가 중국을 인권 취약 국가로 보는 상황에서 대규모 강제 북송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억류하고 있는 숫자가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영원히 중국이 억류할 수도 없고 한국으로 보냈다가는 북한 반발이 예상되고 대량 북송을 할 경우에는 또 국제사회의 눈총이 있고 그러니까 중국도 상당히 지금 딜레마인 상황인데 그러나 이 숫자가 북한으로서는 최대 위협이 될 만한 정도의 숫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송환에 지금 주력하는 상황이거든요.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중국 내에서 오랜 기간 발이 묶여 있다가 중국 당국에 붙잡힌 탈북민들이 2,600명 정도라고 추정해왔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북한인권센터장은 북한은 신종 코로나 사태를 구실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등 내부 사상 통제를 강화했다며 탈북민 강제 송환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이들이 오랜 기간 바깥 사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리 과정이 이전 탈북민들보다 더 혹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외국에 체류했던 그런 탈북민들 그 불순분자라고 하겠죠. 북한 당국으로서는 그 대량 유입을 통해서 또 북한의 자본주의, 뭐 수정주의 그런 사상이 퍼질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도 더 혹독하게 검열을 하고 취조를 하고 또 처벌할 것은 하고 또 사상 교육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에 대해 외교부가 싱하이밍 한국 주재 중국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한중관계가 나쁘다고 해서 탈북민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사회와 연대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미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합쳐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걸 사실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가 적절히 문제 제기를 하고 미국이라든가 다른 무한 국가들까지 같이 이제 이 문제를 좀 제기하도록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남이 인정 안 하더라도 태도가 이제 누그러지게 안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신 분석관은 한국 정부가 중국의 강제 송환 중단과 난민 인정 절차 이행, 북중 국경 업무 협정 폐지 등을 유엔 총회와 인권 이사회에서 촉구하고 특히 다음 달 러시아 그리고 내년 1월 중국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도 사전 서면 질의와 권고들을 통해 알려진 개별 탈북민 사례들까지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중국이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5살에 중국에 팔려왔던 탈북 여성이 지난 9월 강제 북송됐다고 가족들이 밝혔습니다. 가족들은 북송된 탈북민들이 직면하는 심각한 인권 유린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철옥 씨가 두만강을 건너 탈북한 것은 고난의 행군 시기 식량난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던 지난 1998년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사망하고 형제 자매도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김 씨는 15살의 어린 나이에 중국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김 씨를 기다린 것은 인신매매였습니다. 중국 지린성 장춘시의 산간오지 농촌마을로 팔려가 자신보다 30살가량 많은 중국인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척박한 농촌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농사일을 하면서 20살에 딸을 낳았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중국인이어서 중국 호적을 얻을 수 있었지만 김 씨는 제대로 된 신분도 없어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숨어 살며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커서 이제 20살이 됐고 지난 5월 아들을 낳았습니다. 김 씨는 40살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 사이 먼저 탈북해 영국에 정착한 김 씨 언니들이 수소문 끝에 김 씨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언니들은 중국에서 언제든 공안에 붙잡혀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한 동생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칠순을 바라보는 남편과 딸도 김 씨가 제대로 된 신분을 얻고 안정적으로 살려면 언제든 북송될 위기에 처한 중국을 벗어나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여파로 중국이 봉쇄되는 바람에 발이 묶였던 김 씨는 지난 봄에서야 집을 떠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4월 22일 다른 탈북 여성 두 명과 함께 중국 지린성 창춘시 한 버스터미널 휴게소에서 탈북민들을 추적하던 중국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의 딸과 시누이가 수차례 공안국을 찾아가 면회를 요청했지만 대면 면회는 거절됐고 화상 면회만 가능했습니다. 그나마 중국인 가족들이 있는 탈북민들에게만 허용되는 일종의 특혜였습니다. 김 씨의 죄목은 집단 월경이었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중국 공안에 김 씨의 석방을 호소한 한편 한국 외교부와 주한 미국 대사관 등에도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영국에 살던 언니도 한국으로 날아와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중국 내 브로커나 변호사를 구해보려고도 했지만 지난 7월부터 중국이 반간첩법을 시행해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간첩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반간첩법은 법 규정도 모호해 자의적 해석과 집행의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지난 8일쯤 김 씨는 다급하게 자신의 딸에게 전화해 내일 북송된대라고 소식을 전한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김 씨의 딸은 영국에 있는 이모들에게 엄마가 강제 북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공안에 붙잡혀 억류된 지 6개월 만이었습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고 15살의 나이에 두만강을 넘어 중국에 팔려갔던 김 씨는 25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12일 김 씨의 강제 북송 소식을 VOA에 전해준 사람은 김 씨의 사촌 오빠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김혁 박사입니다. 김혁 씨는 꽃제비로 북한을 떠돌다 중국에 가면 옥수수가 지천에 널려 있다는 말을 듣고 처음 두만강을 건넌 뒤로 전문 도강꾼이 돼 중국을 오가다 1998년 11월 북한 보위부에 체포돼 악명 높은 한경북도 전거리 교화소로 끌려가 3년간 구타와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함께 입수한 23명 중 21명이 8개월 만에 고문과 구타, 영양실조 등으로 죽어나갔습니다. 그는 2000년 노동당 창건 55주년을 맞아 김정일의 대3인령에 따라 석방돼 바로 중국으로 건너가 몽골을 거쳐 2001년 9월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2008년 개봉한 차인표 주연의 한국 영화 크로싱의 11세 소년 준이의 실제 인물은 몽골 사막에서 그가 업고 오던 중 숨진 유철민 군입니다. 김혁 씨는 한국에 입국한 뒤 북한 꽃제비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북한의 고문과 학대 등을 경험한 김 박사는 사촌 동생인 김철옥 씨가 북한 사람도 만나기 어려운 산간 오지에서 살아 조선말도 서툴다며 북한 보위부에 끌려가면 더 심한 구타와 폭력에 시달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중국에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가장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조선말을 읽는 겁니다. 중국으로 넘어가서 팔려갔고 그 팔려간 다음에 시골에 거기서 이제 살았는데
김 박사는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은 온갖 구타와 폭력에 노출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탈북 여성들은 강제 송환돼 북한 국경지역 국가안전보위부에 도착하자마자 군의관이 와서 고무장갑을 끼고 자궁과 항문에 손을 집어넣어 숨긴 돈이 있는지 몸수색을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일명 뽐뿌질을 100번 가까이 시킨다고 증언해왔습니다.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몸수색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 과정에서 대화나 말이 잘 소통이 안 되게 되면 엄청난 또 폭력이 이어지고 그다음 몸수색은 뭐 기본적으로 다 하고요. 항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질도 그렇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그 교정을 받게 되고 그 교정 안에서 이제 몸 안에 숨긴 것들이 최대한 다 나오게끔 이제 하는 게 부리장의 기간이거든요.
김 박사에 따르면 강제 송환되면 일단 국경 지역 보위부에서 1차 조사를 받고 정치 사상범이 아니라 일반 사회범일 경우엔 보안부로 넘겨져 다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도 구타와 고문 등의 폭력은 계속됩니다. 보안부 조사가 끝나면 원 거주지 보안부로 보내져 형식적인 재판을 받고 교화소로 보내집니다. 정치사상범으로 분류되면 도보위부를 거쳐 국가보위부로 넘겨져 더 혹독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김 박사는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은 계속되는 구타와 폭력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부실한 급식으로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철옥 씨의 경우엔 북한에 가족이 아무도 없어 면회 등 돌봐줄 사람이 없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였다는 설명입니다.
그 면회를 갈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양실조로 인한 문제도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영양실조가 걸려서 사망에 쉽게 뭐 질병도 쉽게 걸릴 수가 있고 폭력성이라는 게 정기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지금.
김 박사는 유엔과 전 세계 외교 인권 단체들이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을 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 이제 하나밖에 없는 이제 사촌 동생이 죽는다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정말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 박사는 김철옥 씨 신분 노출이 신변 안전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VOA 질문에 지금은 공개하는 게 오히려 살리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픈을 해야만 잡혀 넘어갔을 때 어쨌든 오픈이 된 사람에 대해서 북한 애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거고 그래서 그 철옥이한테 폭력이 덜 행사가 될 거고 그러면 목숨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겠냐. 사람이 살고 봐야 되는 게 우선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누나들이랑 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낸 거죠.
앞서 한국 내 복수의 탈북민 지원단체들은 중국 수감시설에 장기 억류 중이던 탈북민 수백 명이 9일 밤 북한으로 북송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영자 사무국장은 11일 VOA와의 통화에서 중국 내 탈북민 지원활동가 등의 발언을 인용해 탈북민 500여 명이 9일 오후 7시와 자정쯤 두 차례에 걸쳐 단둥, 장백, 도문, 숭선 등 여러 접경 도시를 통해 북송됐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탈북민 강제 북송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꺼린 채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중국 당국은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문제로 국경을 무단 월경한 불법 체류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내 탈북민 600여 명이 이번 주 강제 북송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 중국 정부는 탈북민 문제에 대해 항상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적절히 대처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탈북민 강제 북송 비판이 반공화국 모략이란 입장입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1년 중국의 강제 북송을 비판한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를 극악한 인권 모략단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주요 국제인권단체들이 중국 내 탈북민 대거 강제북송 소식에 대해 전적으로 중국 정부 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벼랑 끝에 몰린 탈북민들의 처지가 국제적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에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 북송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국내외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가 중국 내 탈북민 수백 명이 최근 강제 북송됐다는 소식에 대해 중국이 손에 피를 묻혔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0일 VOA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탈북민들이 북한 정부의 손아귀로 강제 송환되는 데 대해 중국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관리들이 북송된 탈북민들을 신문하고 고문하며 끔찍한 환경에 감금하고 경우에 따라 처형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 주민들을 이런 끔찍한 운명으로 돌려보내는데도 국제사회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유엔과 주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제재와 같은 진지한 조처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북한정의연대와 갈렙선교회 등 대북 민간단체들은 VOA에 중국 당국이 지난 9일 국내 수감시설에 장기간 억류하던 탈북민 400에서 600명을 여러 접경도시를 통해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언론 보도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계기에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중 간 관련 협의는 최근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탈북민 보호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그러나 중국 내 탈북민 상황에 개선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에 대한 추가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강제 송환해 고문과 투옥, 사망에 이르게 한 중국 관리들 역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중국은 유엔 난민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유엔 난민기구가 왜 이 기구 집행위원회에서 중국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15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 앰네스티도 중국의 탈북민 대거 북송 소식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단체의 최재훈 북한인권 담당관은 10일 BOA에 보낸 성명에서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송된 북한 주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담당관은 국제법은 박해와 고문, 사형을 당할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직간접적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앰네스티는 이번 사안을 포함해 중국 당국에 북한 주민의 인권을 적극 고려해 강제 북송 방침을 철회할 것과 중국 내 북한 주민의 유엔 난민기구 접촉을 허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에 대해선 북송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와 불이익을 즉각 중단하고 북송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보장할 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강제 북송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탈북민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취재진의 탈북민 북송 관련 질문에 중국의 소위 탈북자란 존재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그러면서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인들에 대해 중국은 관련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태도로 적절히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그러나 이날 홈페이지에 올리는 정례 브리핑 영문 기록에서 탈북민 관련 질의응답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개성공단에서 한밤중에 빛이 새어나오는 모습이 연일 포착되고 있습니다. 공단 내 한국 자산을 밤에도 쉬지 않고 가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정부도 야간점 등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개성공단을 한밤중에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또다시 불빛이 관측됐습니다. 교회가 6일부터 11일까지 2일대 모습을 담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구름에 가린 8일 하루를 제외한 닷새 동안 개성공단에서 밝은 빛이 발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BOE는 지난 5일자 나사 위성사진을 분석해 개성공단에서 야간에 새어나오는 빛을 포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낮 시간대뿐 아니라 밤에도 무단으로 가동하는 정황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일주일 가까이 현장에서 밝은 빛이 관측되면서 야간 업무가 일상화됐다는 추측을 낳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면적은 바로 옆에 한국 대성동 마을이나 북서쪽의 개성 시내보다는 넓지 않지만 밝기는 비슷합니다. 나사의 야간 위성사진은 빛의 세기를 하얀색과 회색, 어두운 회색, 검은색 순으로 표시하는데 개성공단을 포함한 3개의 지점은 이날 밝은 회색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12일 개성공단의 야간 가동과 관련한 BOA의 질의에 북한이 자체 전력과 인력, 자원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성공단 내에서 공장 전체가 아닌 일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공단 내 차량과 인원의 출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야간 점등 상황도 확인된다면서 구체적인 가동 상황 등에 대해선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산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빛이 관측된 건 올해 6월부터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개성공단이 위치한 지점은 바로 옆 대성동 마을과 비교해 매우 어두운 색으로 표시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들어 해당 지역이 점차 밝아지고 불빛 면적도 넓어지는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이어 최근엔 대성동 마을이나 개성 시내와 비슷할 정도로 빛의 강도가 세졌습니다. BOA는 지난 4월 위성사진을 분석해 개성공단 내 건물과 공터 등 21곳에서 버스와 인파, 자재 등을 발견한 데 이어 8월엔 40여 곳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한국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과거 북한 측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제공한 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티 버스 10여 대가 개성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는 장면도 포착해 보도했습니다. 과거엔 개성공단 내 특정 건물 몇 곳에서만 무단 가동 정황이 나타났지만 올해부터는 움직임이 포착된 건물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반경도 넓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나사의 위성사진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이 야간까지 이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고 북한은 한국 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지난 2020년엔 한국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 조치로 인해 대북 지원이 불가능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일제 브랜즈 캐리스 유엔 인권 담당 사무처장이 12일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Republic of Korea A/78/212 highlights the escalating tensions in the
캐리스 사무차장은 이날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국제 인권 상황을 설명하며 북한과 관련해선 지난 8월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고조되는 한반도의 긴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속되는 엄격한 국경 봉쇄와 이동의 자유 제한,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인도주의적 상황,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제한 강화에 따른 법치주의의 진전 부족, 현재 국제 직원의 지속적인 부족을 거론하며 보고서는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 조치로 인해 정보를 검증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계속 불가능한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북한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DPRK, we categorically reject the report as it is a product of anti-DPRK hostile policy and double standards.
이날 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남혁 3등 서기관은 북한 인권 상황이라는 제목의 사무총장 보고서는 국가 이미지 실추와 북한의 사회체제 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반북 적대 정책과 이중잣대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고서에서 언급된 인권 문제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제78차 유엔 총회 개막을 앞두고 지난 8월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는 국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특히 북한의 국경 폐쇄가 주민들의 인권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며 이동의 권리 제한이 식량권과 건강권,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식량 상황과 관련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장기적인 경제 상황을 희생하며 핵무기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7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는 다음 달 17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는 23일엔 엘리자베스 셀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출석해 북한 인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3위원회는 올해도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고 특히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통과시켰습니다. 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대북 인도 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자연재해와 비상사태 대응에 필요한 자동차 부품들이 대상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신청한 자동차 예비 부품 46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10월 5일자 서한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면제를 받은 물품은 엔진오일 내부에 불순물을 걸러주는 오일 필터 60개와 디젤 자동차 연료에 불순물과 수분을 걸러주는 연료 필터 60개, 엔진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를 걸러서 먼지 같은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는 에어클리너 40개 등이며 구입 금액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ICRC는 지난달 28일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 적십자사의 자연재해와 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했고 제재위는 이를 2주 만에 승인했습니다. 제재 면제 물품은 중국 다량항에서 북한 남포항까지 해로로 이송될 계획입니다. 제재위는 제재 면제 기간을 9개월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ICRC는 내년 7월 5일까지 물품을 북한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관련 물품들이 북한에 반입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북한이 지난 2020년 1월 말부터 국경을 봉쇄하면서 대부분의 제재 면제 물품들이 북중 국경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ICRC는 지난 2021년에도 신종 코로나 방역에 필요한 대북 지원 물품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지만 제때 북한에 반입하지 못해 두 차례나 면제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해당 물품은 다음 달 28일을 기해 또다시 제재 면제 기간이 만료됩니다. BOA는 이에 대한 향후 계획 등과 관련해 ICRC에 서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평양에 사무실을 개설해 북한에서 활동해온 ICRC는 주민들을 위한 보건 증진, 물과 위생 시설 확대, 한국전쟁 불발탄 관련 위험 인식 교육과 재활, 국제인도법 증진 사업 등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로 2020년 12월부터 평양 상주 직원 전원이 철수하면서 현재 평양 사무소 업무는 베이징 사무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지금까지 대북제재위가 승인한 제재 면제 건수는 모두 6건입니다. 대북제재위는 지난 9월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가 신청한 랩톱 등 평양 사무소에서 사용할 정보기술 장부에 대한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또 지난 8월엔 유엔 아동기금이 식수위생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신청한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의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비 소식 있습니다.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 22도, 남포 흐리고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22도. 신의주 흐리고 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기온은 20도가 되겠습니다. 강계 흐리고 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 낮 최고기온은 18도. 해주 흐린 가운데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0도. 개성도 흐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2도, 낮 최고 19도. 사리원 흐리고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20도. 원산 흐린 가운데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21도가 되겠습니다. 함흥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 청진 흐리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21도.
선봉도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최저 12도, 낮 최고 20도. 해산 흐리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16도. 무산 3지연 흐리고 비 소식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중국의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13일 베이징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한 연설에서 우리의 공통점을 찾고 경제 무역 관계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여론은 각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중국으로부터의 더 많은 탈피를 요구하는 압력을 가할 것이며 디리스킹이 적당한 수준보다 훨씬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중국에 대한 나의 질문은 어떻게 해야 양국 간 상호 의존 관계에서 갈등을 덜 일으키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국은 경제적 유대를 통해 어느 때보다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렐 대표는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이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함께 제12차 유럽연합 중국 고위급 전략대화를 공동 주재하고 시장 접근성과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우크라이나, 타이완 문제, 기후위기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한 명이 13일 개환에 공격을 받았다고 이스라엘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날 베이징에서 공격을 받은 직원은 병원에 입원했고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 대사관 내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며 이스라엘 관리들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자국을 기습 공격하고 중국 정부가 중립의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라피 하파즈 중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가 자위진 중국 중동특사에게 중국이 하마스의 행위를 명확히 비난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실망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스라엘 외교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중국은 민간인의 위해를 가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동들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이 일주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하마스 측은 13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포격으로 인질 13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 군사조직인 알카삼 여단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대규모 포격을 가한 결과 북가자주에서 6명, 가자주에서 7명, 기타 주에서 3명의 인질들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망한 인질들 가운데는 이스라엘인 외에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마스 측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 관리들은 이날 가자지구 내 주민들에게 집을 떠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군의 대피 명령은 공포를 조장하고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과 파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거짓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하마스의 중추가 위치한 가자시티 시민들에게 24시간 내로 남쪽으로 피신할 것을 통보했었습니다. 가자시티가 위치한 가자지구 북부 인구는 약 100만 명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된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대표가 12일 후보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스컬리스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하원의장 후보 지명자인 내 이름을 철회한다는 것을 동료들에게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스컬리스 대표는 이어 당내 강경파들을 겨냥한 듯 아직도 자신들만의 의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컬리스 대표는 지난 11일 공화당 내 하원의장 후보 선출 투표에서 113표를 얻어 99표에 그친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을 누르고 후보로 선출됐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본회의를 열고 새 하원의장 선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조던 후보를 지지했던 일부 의원들이 스컬리스 대표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투표를 연기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어제 회의에서 스컬리스 대표를 대체할 후보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13일 오전 회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